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명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계시록 10장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을 들으시느라 애청자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해를 맞아서 여전히 계시록의 남은 부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이 새해도 애청하시기 바라고 깨닫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0장 내용을 거의 다 살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구절 11절 말씀을 살피면서 새해 첫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올바르게 깨닫는 기쁨을 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0장 11절로부터 12장 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예, 목사님, 지난 시간에 하늘 성소와 그 봉사는 시청각 교재로 주신 세상의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하여 바르게 안다,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세상 성소의 봉사는 두 국면이 있는데 매일의 봉사와 매년의 봉사인데요. 매일의 봉사는 날마다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봉사가 중심이고,
예, 그렇죠.
매년의 봉사는 한 해 동안 회개하고 속죄받은 백성들의 1년을 결산해서 모든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봉사, 그래서 성소 정결 봉사라고 말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성소 정결 봉사를 밀로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죄의 세상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2300주야 끝에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배에서는 아주 쓴 경험이 되어서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성전을 측량하라. 즉 성전에 대한 문제를 더 확실히 연구해서 바르게 증거해야 한다. 고 지시하신 사실까지 말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성전을 청량하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언한다는 말과 증거한다는 말은 좀 다른 의미이지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라고 하지는 않았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시록 10장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즉 다니엘서를 연구하여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쓴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예언을 맡을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역사적 시점 곧 1844년 예수님의 재림을 꿀같이 고대하다가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엄청 쓴 경험을 한 그 역사적 시점에서 다시 예언하는 일을 주도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성경적으로 연구하도록 이끌고 성소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선지자 또는 예언자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란 뜻인데요. 예.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요?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12장에 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12장에도 10장 11절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할 사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때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제는 11장의 장면들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죠. 11장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것은 성전에 대한 문제들을 잘 연구하라는 지시로 말씀을 나누었고
네.
다니엘서를 연구하여 성소 정결이 예수님 재림이 아니라 하늘 성소 봉사와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랬죠.
그러면 성소 정결이 하늘 성소에 무슨 봉사가 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제로 주신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정결 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회개한 죄들을 완전히 없애서 그 흔적이 없어지도록 하는 봉사거든요.
예.
그런데 백성들을 죄 짓게 한 장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을 한번 보시죠.
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이 말씀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어느 것이 여호와를 위한 순염소이고 어느 것이 아사셀을 위한 순염소인지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모든 죄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속죄소 또는 시연좌라고 하는 언약궤 뚜껑 내 뿔에 피를 바르고 사방에 일곱 번 뿌리고 그리고 다시 성소로 와서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 의식을 통하여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회개한 모든 죄들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 모든 죄들을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에게 돌려줍니다. 그것은 이 모든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 아사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예.
아사셀은 내어보낸 자라는 뜻인데 루시퍼를 상징합니다. 죄를 들여온 자가 루시퍼이며 사람들로 죄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아사셀을 광야로 내어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영원히 죽는 것을 표상하지요. 그렇게 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서 정결하여 졌다고 선포합니다. 큰 기쁨이 있게 되죠. 이 기쁨의 연장선에 초막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정결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완전히 처리되어서 죄 자체가 없어지고 우르시퍼는 정죄되어서 영원히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예식이죠.
예. 그러면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그런 심판 봉사를 하신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예.
예.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지요. 그것은 심판의 모형이 되는데 사실은 아사셀이 누구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심판은 피고가 바로 루시퍼인데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날 때 이미 심판을 받은 결과로 쫓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심판은 루시퍼 당사자보다는 이 지상의 루시퍼의 대리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예.
다니엘 7장 9절로 11절에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심판의 장면인데 거기 자세히 살피면 이 심판의 피고가 작은 뿔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베푸시고 책들을 펴놓으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두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 하나가 다니엘 7장 9절로 12절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천년기 이후에 있는 장면입니다. 예. 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요. 예. 예, 후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이 심판 장면은 역사적으로 언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죠.
예. 성경이 심판하시는 역사적 때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예,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하셨거든요.
예.
이런 중차대한 심판의 때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사도행전 17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이 말씀에 보면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심판을 맡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예, 이 작정된 날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모스의 기록대로 분명합니다. 사실 지상성소 봉사에서 심판의 날이 바로 속죄일인 유대 종교력 7월 10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도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 날이 바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말로 가르쳐준 것입니다.
네.
그날이 바로 밀러가 계산한 날인데요. 1844년 10월 22일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 봉사 곧 성소 정결 봉사를 시작한 것이 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뿔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제비를 뽑아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어느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작은 뿔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세상은 그것이 진짜로 성경의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 알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나팔에 횃불처럼 타는 큰 별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것이 쑥인 줄 모릅니다. 그것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 재림 전 심판의 핵심 내용입니다. 작은 뿔이 피고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게 속아서 진정한 속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속히 진리를 땅에 던진 그 세력으로부터 나와서 올바른 진리를 따라 바른 신앙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목사님, 그럼 결국 성소 정결이 심판으로 작은 뿔의 실상을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하고 올바른 진리를 따라 바른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선포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성소 정결이라는 말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성소 봉사를 하는 것이 결국 세상에 참된 교회를 확실히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참교회를 찾도록 하신 그런 조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예.
이 계시록 1장에서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일곱 촛대는 성소에 있는 기구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일곱 교회라고 해석해 주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장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성소 봉사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며 성소 정결 봉사, 곧 심판 봉사도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교회 정결 봉사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교회를 정결하게 하려면 맨 먼저 교회를 더럽게 하는 당사자가 누군지를 가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려내어야 성소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를 헐고 매일의 봉사, 즉 성소 첫째 칸의 봉사를 스스로 차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진 존재거든요.
네.
그게 바로 작은 뿔입니다. 이게 다니엘 8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나타난 내용이거든요. 예언적 계시에는 작은 뿔로 표현되어 있지만 세상에서 그 존재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바로 그 존재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예? 예, 이 두 마리 염소를 뽑아가지고 저 선택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 8장에 그 작은 뿔이 나와서 성소를 헐고 아, 매일의 제사를 지가 차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진 그 작은 뿔은 순염소에서 나온 뿔입니다.
예.
그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순염소를 뽑았는데 이 뿔이 순염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비 뽑아서 순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뭔지 가려낸다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거든요. 성소정결이라는 표현으로 세상에 있는 성소정결 봉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위한 것과 아사셀을 위한 것을 제비 뽑아서 분별해 보여준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예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해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그 정체를 세상에 알게 하신 것이거든요.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결하게 하신 은혜를 누릴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사셀에게 속하여 존재를 상실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이 바로 그런 심판의 시대입니다. 그 시작이 2300 주야가 끝날 때였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성소 정결 봉사를 하는 시기가 끝나면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11장 3절 이하로 나가면 계시록 11장 3절 이하로 나가면 지금까지 설명한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 그럼 11장 2절, 3절 이하에는 성소 정결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예. 계시록 11장 2절, 3절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을 청량하지만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아,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방인이 42개월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바깥 마당이 무엇인가?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루살렘 성전은 마당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 먼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예.
거기를 지나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다음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생각할 때에 계시록 11장 2절에서 말하는 이방인에게 내어준 성전 바깥 뜰은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이방인의 뜰도 성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왔으나 이방인들입니다. 성전에 오기는 왔지만은 이방인들이거든요.
네.
예. 아, 이런 표현은 상징성이 강합니다. 물론 나 11장에 기록된 내용이 다 상징적으로 묘사된 것이겠지만은 말이죠. 이 이방인들이 42개월 동안 그 마당을 짓밟습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려면 이 이방인의 뜰부터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징적 표현으로 성전 바깥 뜰을 짓밟는 이방인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42달이라는 기간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면은 아마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예. 42달에 대한 기록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까?
예, 이 같은 기간이 성경에는 7번 나타납니다.
네.
다니엘서에 2번, 계시록에 5번입니다. 42달은 햇수로는 3년 반이고 날수로는 1260일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으로 기록된 것은 다 같은 기간을 나타냅니다.
네.
그 7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 12장 7절에도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 11장 2절에는 42달. 계시록 11장 3절에는 1260일, 계시록 12장 6절에는 1260일, 계시록 12장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 13장 5절에는 42달. 네. 아, 그렇죠. 아, 이 다니엘 12장 7절에는 1260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아, 여기 열거한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이 기간은 다니엘서의 작은 뿔로 표현된 같은 세력의 행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작은 뿔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하지만 성전이 정결하여지기 위하여서는 이 성전 바깥 마당을 점령하고 있는 세력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참 성전에서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심판이 필요한 것이죠. 성소 정결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여 심판하는 그 일은 동일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네. 예, 이 모든 것을 성전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잘 연구해서 바르게 깨닫고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한 것이 이 계시록 11장 11절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적이죠.
예. 이 문제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꽤 자세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계시록 10장에 펴 놓인 작은 책이 예언된 바로 그 시대에 연구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알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정말 어떤 분의 말대로 우리는 그분들의 어깨 위에 올라선 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계시록 10장이 다니엘서를 연구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친히 그 손에 펴놓으시고 갖다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먹어서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죠. 그러나 결과로 다니엘서를 연구하되 성전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잘 연구하고 다시 예언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 문제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성소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 교회 외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잘 모르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금방진 태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늘 성소 봉사와 관련되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 성소와 관련된 계시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주석들을 살피면 하늘 성소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어요. 히브리서 주석들을 살피면요.
네.
요새 나오는 것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제 장로교회에 다닐 때 히브리서 주석들을 몇 권을 읽어봤는데요. 그게 하늘 성소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제사장 직무에 대한 사실은 잘 설명을 했는데요. 하늘 성소에 대한 것은 거의 설명이 없더라고요.
네.
그것이 모순인 것은요. 제사장은 성전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짓게 하고 제사장을 임명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시고 28장에서 제사장 위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성소를 완성하고 기름을 발라 봉헌한 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에서 봉사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히브리 8장 4절에 말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율법을 따라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제사장의 봉사를 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성소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성소를 바르게 하려면 세상에 시청과 교재로 만들어주신 모세의 성소와 성소 봉사에 대하여 잘 연구해야 합니다.
네.
그것은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모형이요 시청과 교재니까요.
네.
히브리 8장 5절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의 성소 봉사에 대한 것은 레위기와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성소 봉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죠. 즉 성소 첫째 칸에서 하는 매일의 봉사입니다. 아, 그것은 속죄 봉사입니다. 그리고 1년에 속죄일에 한 번만 하는 지성소 봉사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봉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청각 제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요. 네. 아, 예수님도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속죄봉사와 정결봉사로 구분되는 것인데 정결봉사는 작정한 날에 시작된다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설명한 2300주에 게시된 내용이고 그렇게 정결봉사를 할 때 성소를 더럽게 한 장본인의 정체를 밝히고 땅에 떨어져 짓밟힌 진리를 회복해서 이것을 교회에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실은 성소 제도와 성소 봉사에 대한 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에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갖다 먹고 배에서는 선 경험을 하고 다시 성전을 청량하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네. 이 내용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공부할 때 이미 말씀드린 것인데 바로 이 시대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와 동시대라는 것을 잘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아, 그때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아, 그런데 왜 성소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또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 그러나 역사적으로 성전에 대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관련해서 십자가와 함께 다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관심 밖으로 밀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것이 바로 횃불처럼 타는 별로 땅에 떨어진 루시퍼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성소 문제를 아는 것이 구원의 도리를 올바르게 깨닫는 아, 필수 불가피한 것으로 계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세상에 시청과 교제로 준 성소, 성전을 폐지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설명해 준 구원의 복음의 내용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네.
예수님의 구원의 봉사를 구체적으로 바르게 깨달으려면은요, 성소 문제를 공부하지 않고는 완전히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어렵지만 이것을 잘 이해해서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거 잘 알려면 다니엘서 공부를 꼭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다니엘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작은 뿌리 성소를 흐렀던 사실도 우리가 알고 2300주의 문제를 성소 정결 문제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 24장 14절 15절 15절에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재림할 때 함께 영광 중에서 맞이하도록 이런 문제에 다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새해 좀 더 각오를 새롭게 하셔서 다니엘서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열심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목사님 기도하시고 오늘 이 얘기를 예.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목사님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성소 제도를 주셔서 구원의 도리를 시청각 교제를 통하여 알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작은 뿔의 세력, 횃불처럼 타는 별로 떨어진 세력이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했으나 때가 되어서 깨닫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